우리에게 참 진리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참 진리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확인하고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학원 복음화 메시지 같이 나누는 날인데요. 요한복음이죠. 이번 한달 동안 우리가 분반 공부하면서 계속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참된 개혁을 이루신 그리스도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 받았는데요.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였습니까? 언약적 축복으로 변했던 광야 40년의 실패들이었죠.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민수기라는 말은 사람의 숫자를 셌다는 거죠. 백성, 민, 사람, 숫자, 수. 그래. 그래서 사람들의 숫자를 체크한 거예요. 왜 숫자 체크를 했을까요? 이제 길 가야 되니까 체크를 한 거예요. 멀리 떠나야 되니까 숫자, 인원 점검을 한 거죠. 야, 몇명 있냐? 빠진 사람 없냐?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 차탈때 우리가 교회에서 단체로 어디 간다 했을 때, 야, 몇 명이냐? 지금 어디 화장실 간 사람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하죠. 숫자 체크를 하는데 왜 그러면 이 숫자 체크를 했겠느냐? 어디를 떠나기 위해서 했겠냐? 가나안 땅으로 떠나기 위해서 숫자 체크를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을 확립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거기에서 메시지를 듣고 이제 출발하려고 해요. 이제 다 끝나고 하나님 영광이 떠올라가지고 하나님 구름 기둥이 딱 떠올라서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을 하는 상황에서 인원 점검을 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한 광야 생활인데요. 금방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을 하죠. 우리는 가나안 땅 가면 안 된다. 가면 큰일 난다. 가면 망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불신앙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아, 우리는 망했구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희가 불신앙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불신앙하고 있는 너희 수준 지금 상태 그대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에 그냥 다 빠지겠구나. 얘들아, 너희 좀 뺑이 여기서 돌아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만 있으면 갈 거리인데 한 2주만 걸어가면 갈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 그 광야길을 2주 동안 가는 대신 40년을 가게 됐습니다. 30 정확하게 한 38년 정도를 더 있게 된 거죠.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실패하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회복되고 불신앙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또 복음을 주셔서 회복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게 민수기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40년 다 채워서 꽉 채워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그 타임이 다시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원 점검 한번더 합니다. 숫자 체크 한번더 해요. 이렇게 해서 요단강 동쪽까지 정복을 하고 요단강 건너기 직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마무리 다 해놓게 되는 상황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은 아직 안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죠?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안 들어갔다니까. 우리 상황에 적용시켜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당장 천국에 가 있는 건 아니야. 그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 가고 싶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죽지는 않았어. 아직 천국에 가려면 시간이 남았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출애굽은 이미 했는데 가나안 땅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바로 광야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자꾸만 발견되는 게 뭐냐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복음 아닌 다른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있었다는 거지. 그 실패될 수밖에 없었던 각인뿌리 체질이 뭐였냐면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은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아, 우리는 못갈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불신앙,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불신앙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순종이 나오죠. 하나님은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요 불순종이 하나님과 맞지 않게 되는 원인이죠. 이것 때문에 자꾸만 어려움 당합니다.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일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요렇게 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요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불평, 원망, 짜증, 다툼, 화내는 거, 노여운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감정적으로 뭔가 섞인 이야기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누구 욕을 하고 뒷담화하고 하는 그런 것들 하는 게 너무 빠른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지. 복음으로 감사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면서 무슨 말만 나오면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불신앙이 너무 많은 거지. 이 부분이 남아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빠져있는 이 불신앙 불순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거는 아니야 라고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거 하면 니네 망하는 거 모르냐 라고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데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지.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복음 체험인 거죠. 복음을 믿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복음을 체험시켜 주셨어요. 계속 복음을 확인하게 해주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 그때 살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살 길이 장대를 세워놓고 그 장대에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바라보게 하는 거였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게 된다는 거야. 원래는 죽어야 되거든. 우리도 다 죽었어야 됐어. 우리도 다 망했어야 됐어. 우리도 다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망했어야 되는 거였다고. 그런데 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였어요. 이걸 광야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주신 거야. 뭘 통해서 보여주셨느냐? 자기의 죽음을 걸고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영접할 때 복음 듣고 영접했잖아. 그냥 대체로 그런 경우들이 많았잖아. 대체로 또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알려줘가지고 막 예수님 어디 계시니 마음속에요 뭐 이래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라왔잖아.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들어왔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죽을 뻔했다가 진짜 죽어가고 있었다가 독사에 물려가지고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복음을 받은 거야. 그 복음을 받는 순간 이 문제 해결 바로 되어버린 거야. 와 진짜 대박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체험이 되는 거야. 그렇게 체험해서 복음으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거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과 사건 속에서 정말 복음을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체험을 가지고 불신앙, 불순종, 원망, 불평의 모든 체질을 뒤집어 버리기를 바랍니다. 이걸 뒤집게 되면 여러분에게 이거 할 상황이 이제부터는 안 오게 돼요. 원망, 불평할 상황이 없어지는 거지. 왜? 불평할 상황이 있어도 나는 복음으로 행복하니까, 복음으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얘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 얘들에게 뭔가 다른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없어.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 되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회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어떻게 돼요? 가나안 정복을 하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 회복하는 주역이 되어서 가나안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으로 가야 되는 거야. 세계복음화의 실제 그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인공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발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판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 주역으로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 속에 있는 복음 아닌 틀린 것들을 자꾸 찾아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한 명 한 명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데요. 사실은 대화해 보면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될 때가 더 많거든요. 복음 아닌 말을 하게 될 때가 더 많아.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다. 우리가 복음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전도자의 삶 사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 진짜, 왜 이렇게 재수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더 많다는 거지. 아, 참, 완전 짜증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더 많은 거지. 아, 선생님 왜 저래? 뭐 이러면서 막, 아, 저 새끼는 왜 저래? 이렇게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야.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감사하고, 복음으로 충만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보다 복음 아닌 다른 것 말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뒤집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정도 수준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죠. 세계복음화를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뽑아버리신 거죠.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틀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계속 부딪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말하는 것, 모든 행동하는 것들이 복음하고 안 맞거든. 이러니까 부딪히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계속 부딪혀오는 거지. 계속 반대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싸우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육신적인 것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먹을 것 준다 이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뭐 해준다 이러면 따라가는 거지. 기적이 일어난다 이러면 따라가는 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잘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관심 가졌다. 이게 대부분 일반 사람들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보리떡 빵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어. 이거 보고 너무 감동되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뭐 이러면서 하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하니까 사람들 가버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이러면서 떠나버린 거야. 먹을 거 주면 찾아오고 복음 얘기하면 떠나가고, 이게 사람들의 상태, 사람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거 잘 안 하잖아요. 중고등부에서 육신적인 거 잘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육신적인 것에 맞들려가지고 와가지고 막 사람 많아졌다? 그러면 육신적인 거 안 주는 순간 떠나가 버릴 거잖아.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 진짜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완전한 응답받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충분해야 돼요. 사람들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뭘 자꾸 쫓아가느냐? 율법적인 것을 쫓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맞다 틀렸다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아픈 사람인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줬거든.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 손이 말라가지고 막 힘을 못 쓰는 사람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안식일에 뭘 하라고 하면 되느냐 이거지. 예수님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침대 완전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들것에 누워있었던 그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 그런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야, 이제, 너 중풍병 끝났으니까, 내가 해결했으니까, 일어나서, 너의 네가 누워 있었던 그 침상 이거 들 것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예수님이 그 말은 너의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걸 선포하는 거였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온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하더니 자기 침상을 들고 갈 수 있게 된 거야. 신나가지고 들고 가는 거지. 이걸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본 거야. 야, 너 왜 뭐 들고 가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안식일에는 뭘 들고 움직이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어놨어.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말씀했거든.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꼼짝거리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불도 켜지 말고 딱 뭐야 진짜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안식일, 일주일의 하루는 진짜 완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인 힘을 얻어라. 나머지 6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하나님만 바라봐라. 세상 일 신경 쓰지 말고, 세상 일 걱정하지 말고, 렘넌트는 공부 걱정하지 말고, 우리 어른들의 산업, 사업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딱 이날 하루 동안에 바라봐라. 이거거든. 이거 하라고 주신 안식일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안식일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뭐 하느냐면은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너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럼 일이 뭔데?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야.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무슨 어디까지는 일이고 어디까지는 일이 아니냐. 야, 씻는 거는 일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아주 고민하는 거야. 야, 씻는 거는 그래도 씻어야 되지 않냐? 양치는 해야지 적어도. 아, 세수는 해야지. 왜냐하면 안식일에 회당은 가야 되니까. 안식일에 성전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회당 갈 수 있는 거리까지 걷는 거는 일 아니라고 하고 안식일에 회당 가는 것보다 더 먼데 가도록 걸어가는 것은 일이라고 하자. 금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스라엘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가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안식일 되면은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이 토요일 되면은 실제로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대. 그게 뭐 힘들다고.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모든 빌딩에서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자동으로 서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야. 일하지 말도록. 그게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러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전혀 아니잖아. 이걸 완전 비틀어버린 게 율법이에요. 야, 너 왜 안식일에 짐 들고 가냐? 짐 들고 가면 일이야. 너 그거 하면 잘못된 거야. 너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고 지시한 거야. 예수님이 하신 얘기하고 전혀 안 맞죠. 이 사람들이 죽이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야.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던 이유, 하나님의 법을 주셨던 이유는 그것 가지고 살리라고 하신 것인데 우리는 야, 너 왜 예배 시간에 태도가 이래? 이러면서 막 공격하는 거야. 너 왜 예배 시간에 메시지 안 듣고 막 딴짓해? 왜 낙서하고 말아 그려? 뭐 이러면서 공격하는 거야. 그건 복음이 아니죠.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종교적인 것 따라가고 있었어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건물을 짓는데 46년 걸렸어. 의리의리하게 지으려고, 멋있게 지으려고, 호화롭게 지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 하나님하고 맞지 않죠. 왜? 이걸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진짜 잘 많이 헌금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네 번째, 이 사람들은 편견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 생각의 틀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 왜 그러냐? 다른 민족하고 혼혈되었다라는 거지. 옛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을 때 북쪽 나라가 먼저 망했어요. 망해버린 이 나라에 아수르 나라가 정책을 써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강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국제결혼을 시켜서 다른 민족하고 섞이도록 만든 거야. 이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마리아 북쪽 사람들은 혼혈된 잡종이다. 라고 공격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러운 애들, 우리는 저기하고 안 놀아. 저기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 저기 사람들하고 말도 하지 마라. 저 땅으로 지나가지도 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던 거지. 완전 편견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틀린 것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었냐? 선교에 대해서,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뭐에 빠져 있었냐?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거든. 자기들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다른 나라 사람들 구원해야 된다, 이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야. 선민사상이죠. 여기에 빠져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팩트폭력을 예수님이 가하신 거죠.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 왜? 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 아비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너희가 마귀의 자녀여서 그래 라고 예수님이 팩폭을 한 거야.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찔리는데 진실이긴 한데 그래도 열받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공격하고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완전 틀려 있었던 거죠. 틀릴 수밖에 없었던 마귀 자녀된 신분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 틀린 부분을 찾아내고 이것을 전부 복음으로 뒤집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개혁하셨느냐? 그게 요한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 어떤 성경이었느냐, 요한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내가 어떤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당연하게 하고 있는 생각, 내가 당연히 느끼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정말 복음이냐. 복음 아닌 것이 너무 많다니까. 우리는 네가 맞다, 네가 틀렸다 이거 가지고 싸울 때가 너무 많다니까. 내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율법적이고 육신적일 때가 많다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저 사람이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이거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다니까. 종교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가야 돼요. 전부 어떤 사람들이 뭔가 하는 거 보면 옛날에 했던 것 가지고 편견을 딱 쌓아가지고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먼저 선입견 만들어 놓고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니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틀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이 잘못된 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학교를 복음화할 수가 없어. 현장에 전도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맞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편견, 우리의 모든 고집, 고정관념, 틀 깨버리고 그리스도로 개혁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유대인의 틀을 깨는 이야기를 하셨어. 사실은 틀을 깬다, 잘못된 것을 무너뜨린다라는 것보다 더 정확한 얘기는 잘못 가고 있었던 원래의 것을 회복시킨 거야. 원래의 것으로 회복시켜주시는 거지. 잘못돼서 가고 있었던 부분을 바로잡아주신 거야. 그걸 보고 개혁이라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이것을 하게 하셨어요. 육신적인 건 넘어서서 영적인 것을 붙잡아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영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을 살리는 거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성공하는 거 전부 우리의 기준은 육신적이에요.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전부 육신적이에요.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행복하게 누리는 영적인 서밋의 상태로 먼저 가야 육신적으로 뭐 실패되어 있는 것들, 무너져 있는 것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 율법으로 가지고 맞다 틀리다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안에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너무 많은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을 꺾어버리고 생명으로 바꿔버린 거야. 율법은 죽이는 거거든.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어. 생명으로 오셨어.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냐?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 운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한다, 안 한다,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이거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해결하도록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붙잡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누리고 진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만큼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돼. 해방받게 돼. 풀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묶고 있었던 모든 틀을 이제는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되게 잡혀 있었던 것, 묶여 있었던 것,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불신앙의 틀 완전히 오늘 풀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네 번째,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냐? 이 편견에 빠진 현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차별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게 일상이 되어 있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참된 사랑을 주셨어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 전달하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가 참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참사랑이라는 거죠. 모든 편견 현장 앞에서 예수님은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결국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요한복음의 목적이 나옵니다. 왜 썼느냐? 요한복음 왜 기록했냐?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다른 일들도 행하셨지만 오직 내가 이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너희에게 이것을 써가지고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입니다.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생명을 얻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서 그분을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생명의 빛으로, 살리는 빛으로 오셨어요.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건지는 빛으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는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어둠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 않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뭐냐?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빛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진리요.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다. 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마귀 사녀였던 데서 해방되는 것이요. 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잖아요.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개혁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붙잡혀 있었던 틀린 생각 예수님이 다 꺾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틀린 판단 예수님이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회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회복되냐? 첫 번째,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제일 먼저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셔서 기적을 베푸셨던 현장이 결혼식장이었어요. 결혼식장에 음료수가 다 떨어진 거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이래가지고 손님 죄송합니다. 오늘 물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패밀리 레스토랑 갔는데 물만 나온다. 이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겠잖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이 동네는 더 심하다니까. 유럽에 가보면 더 심해.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생수 아니면은 무슨 차를 마셔야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 동네 물은 우리나라하고 달라가지고 석회질이 많아서 물 그냥 물 마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왜 지난번에 유럽 갔다 와가지고 막 그 얘기 했었잖아. 1월 달에 유럽 갔다 와가지고 물이 그 씻으려고 하니까 물이 뭐랄까 한국의 물하고 달라. 뭐 좀 걸쭉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지 하여튼 막 뿌연 뭔가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유럽 자주 가시는 김석재 장로님은 잘 아시지 않나요? 그래서 막 유럽 물이 우리하고 다르다니까. 이 동네에서는 그냥 물 마시는 게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래서 물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곤란한 거야. 그런데 그 무너져 있는 결혼식 집에 굉장히 위기가 찾아온 결혼식장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어. 손님일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났어.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그 집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물 떠가지고 갖다 줘라 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 버린 거야. 오늘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모든 한계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지능,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지식 바꿔질 수 있습니다. 물도 포도주로 바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환경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능력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체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개혁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성전을 가가지고 청소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 교회가 개혁되고 살아납니다.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 없이 방황하고 있었던,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 있었던 실패자, 니고데모 같은 성공자들이 복음 받고 살아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 갈등하는 사람, 여러 가지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연약한 자, 상처 입은 자, 실패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 편견에 빠져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이 어려움 당하고 있었던 여자를 살려낸 거예요. 굉장히 갈급한 여자였거든요. 전에 남편이 다섯 명 있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이런 여자였던 거야.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던 거지. 극단적으로 말하면 뭔가 뭐 그 안 좋은 업소에 다니면서 성적인 것을 상품으로 해가지고 팔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결혼에 계속 실패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확실한 것, 내연남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욕먹고 왕따 되어 있었다는 거야.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가지고 치유하고 복음으로 살려낸 거예요. 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욕했다고. 드러나 있는 모습만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 속에 있었던 영적인 문제, 그 속에 있었던 영적인 갈급함,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안타까운 영적인 상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알고 가서 치유해가지고 살려내버렸다. 오늘 복음 만나는 순간,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상처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상처 입은 사람, 실패된 사람, 복음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 실패되어 있는 사람, 전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속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정말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눈먼 사람이 보게 되는 역사 일어나고, 중풍병자 고쳐지는 역사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진 거야. 이런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그 사람도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의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생명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이 변화되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속에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계시게 되니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니까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 진정한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사실상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고3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학업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붙어 있어라. 여러분은 뭐 하면 되느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여기에서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현장에서 회복해라는 거예요. 현장을 회복시키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종교개혁 기념 주간이거든요.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면 모든 것 회복되는데 이 부분을 놓쳐버렸어요. 중세 천주교가 이것을 완전 놓쳐버렸어. 뭐 했냐? 틀린 거 붙잡고 있었거든. 육신적인 거 붙잡고 있었어.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타락에 빠져버렸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율법과 종교로 막 마녀 사냥하고 이단 재판하고 종교 재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죽이는데 골몰하고 있었어. 자기들 완전 타락해 있었어.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절대 안 하는 거지. 세계선교 안 하는 거지. 이렇게 무너져 있었던 중세 천주교. 복음하고 전혀 관심 없는, 복음하고 전혀 맞지 않는 다른 것을 하고 있었던 중세 천주교. 이렇게 되니까 어려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다른 것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몇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복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비난받았습니다. 처음 조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 화형당하고 이랬죠. 후스 같은 사람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져가지고 정말 복음 회복해야 되겠다. 복음을 정말 회복하자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루터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 좋겠지만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평상시에 설교 준비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은데 오늘은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요한복음 얘기도 다 해야 되지. 오늘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그것도 심지어 500주년 기념주일인데, 물론 우리 정 목사님처럼 이제 이 그 막 뭐 날짜 연도 뭐 이런 사상에서 해방된 사람은 괜찮더라고. 막 목사님 뭐 우리 500주년인데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니까 뭐 501주년에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막 상관없다고 뭐 그러시더라고. 근데 제 마음에는 막 좀 아까운 거야. 500 뭐 이거 가지고 아 이 정도 막 뭐 좀 뭐 숫자 땡땡 이렇게 떨어지는 해가 별로 없는데 다음번 이거 500만큼 떨어지는 해를 가려면 이제 500년 더 지나야 되는데, 그래서 종교개혁 1000주년 기념 뭐 이런 걸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우리 세대 그때까지 주님 오실지 어떻게 또 알아. 그러니까 아 뭐가 살리고 싶은데 막 종교개혁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막 요한복음 이야기도 해야 되겠는데, 지난주 민수기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아 막 어떡하지 막 고민을 되게 한 거야. 그러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 이래가지고 막 아침에 풀고 나온 거죠. 그 루터 이야기를 막 다 할 시간이 없어. 근데 되게 막 재밌어. 여러분하고 같이 영화를 좀 보러 갔으면 좋겠다 뭐 이 생각이 있는데, 루터 영화가 있거든. 영화가 나와서 지금 재개봉을 했는지 어쨌든 하여튼 하고 있더라고. 이 사람의 인생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갔다 왔잖아요. 1월 달에. 너무 은혜됐다니까. 너무 좋았어. 여러분이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현장에 그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전도자 한 사람, 개혁자 한 사람 일으켜가지고 복음을 회복시킨 거야.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얘기했냐. 종교개혁자들의 신조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오직 성경 속에 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결국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이거 다섯 가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이걸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로 크리스토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외우고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라틴어죠. 여러분도 외우면 나중에 잘난 척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교황이 영광 받거든. 천주교 교황이 신인 것처럼 돼 있어. 지금도 그렇잖아. 천주교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 지금도 똑같아. 솔직히 이제 타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교황 왔었잖아. 이러니까 막 교황님이 왔던 곳 뭐 이런 거 다 막 엄청 기념하잖아. 그래가지고 무슨 교황하고 셀카 찍으면 대단한 영광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손 한번 만져주면 대박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황 가는 것마다 뭐 몇십만 명 몰려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도 영광을 교황이 받거든.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 뭐가 단체가 조직, 단체가 결정하고 교권이 결정하고 여기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딱 성경으로만. 교권이 아니라 오직 말씀. 사람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이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개혁한 지 500년 만에 다 무너졌어. 사실상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미안하지만 이런 부분을 대부분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천주교 말고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니는 게 개신교지. 기독교라고 부르지만 천주교에서 이렇게 하면 자기들도 기독교인데? 뭐 이러면서 막 뭐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라고 막 이렇게 따로 부르는 거죠. 그런데 개혁교회도 요리로 다시 흘러가버렸어.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 뭐 다큐멘터리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많이 해. 학술제도 하고 정말 많이 하거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를 개혁합시다. 이런다. 교회를 개혁을 뭘로 해야 되냐. 그리스도로 개혁해야 되잖아. 근데 교회 개혁합시다 하면서 막 돈 너무 밝히는 거 하지 말자. 막 가난해야 된다. 검소해야 된다. 청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복음이 종교개혁이 가난해지자 하는 거였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거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밝히자? 그것도 아니야. 돈 좋아한다? 뭐 한국교회가 돈 좋아하니까 돈 따라가는 거 없애야 된다? 자리 따라가는 거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개혁입니까? 다른 것 하고 있는 거야. 복음 말고 다른 것 하고 있는 그것 무너뜨리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하고 있는 게 지금 시대 문제거든. 지금 시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 지금 시대 현장의 문제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하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 아니어도 된다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세상이 하고 있고 세계 교회가 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하고 있어. 다른 종교하고 같이 가자. 다른 종교하고 친하게 지내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해하자, 화합하자. 그게 개혁이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직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이다. 이렇게 말한 분, 이것을 가지고 증명해내신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개혁해야 될 내용이에요. 1517년에 일어났던 그 개혁,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어려움 당합니다. 오직 예수라고 말하면 핍박 받아요. 오직 예수라고 말하면 고난 당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당하게 될 시대 모습입니다. 미래 모습입니다. 어려움 당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했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단 소리 듣잖아. 이런 누명 쓰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우리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인간들 우리 보고 이단이래.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엉뚱한 시대잖아. 말도 안 되는 시대잖아. 그런데 괜찮아. 루터도 원래 그랬어. 이 종교개혁 했던 사람들 보고 이단이라고 다 정죄했어. 파문하고 심지어 죽였다니까. 그런데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았어. 이 복음 운동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렘넌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참된 개혁을 나에게 이루고 현장에 이루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틀린 것들, 다른 것들 무너지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우리에게 남아있었던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 속에 빛 되신 그리스도가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속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모든 실패된 것들을 살리는, 모든 병든 것들을 치유하는 은혜의 역사, 개혁의 역사가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